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틀 전에 메시지죠. 의도적으로 이 욕망의 도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한 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은 그때부터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그때서야 비로소 예고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로 올라가서 우리의 금송아지를 깨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요, 이 지점에서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발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제가 그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제 안에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 죄된 자아를 발견하고 이것을 제가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제 삶이 굉장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제가 맛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하는 게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자들 안에도 이 내 안에 깊숙하게 그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금송아지를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로 우리를 계속해서 감싸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금송아지를 매일마다 십자가에서 다루는 이 작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돼요. 저는 정말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된 본성, 이 금송아지를 발견하고 매일마다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 깊이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엿새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 부활, 이 일이 있은 엿새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엿새 후니까 7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가 이 산을 어디라고 추정을 하냐면, 우리 얼마 전에 나누었죠? 가이사라 빌립보 인근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당시에 제자가 이 세 명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아니 좀 더 넓혀보면 수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유독 따로 불러서 이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잡히시기 전에, 군중에게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음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세 명을 대동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요. 예, 이들은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려간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상 그 심연 깊은 곳에든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예고를 했을 때 예수님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항변하여 거칠게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바로 그 심연 깊은 곳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과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따로 조용히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까?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권세 자리에 오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까지 대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죠.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심연 깊은 곳에서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할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가 뭔가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까이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도 동일하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금송아지를 그들 심연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그 제자들을 오히려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리더로 예수님께서는 전국에 세워내세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만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세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제약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죄된 욕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보호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발견되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너무나 크게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우리가 유지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연약함을 반드시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네가 그러고도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종국에 우리를 들어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고 계세요. 그리고 종국의 그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족한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헐몬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몸을 변형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변모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은 옷이 옷과 같이 희어졌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자신의 변모되어진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는 그 변형대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본질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냥 외형만이 막 빛이 났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광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자, 지금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 모습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바울이 종종 그의 서신서에서 요 변형되다라는 이 단어를 써요. 언제 쓰냐면 여러분, 한 영혼이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 직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그 눈에 비닐이 쓰여져 있다가 그것이 벗겨지면서 개안이 되었잖아요. 눈이 떠졌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예요? 그의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던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의 마른 뼈.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단순한 체인지, 변화가 아니라 근원적 변화를 경험할 때 바울은 이 변형된다라는 단어를 써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한 영혼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질 때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직면하고 한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참 기쁜 게 참 많아요. 요즘 제가 제일 기쁜 게 뭘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침밥과 점심밥을 얼마나 잘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제가 막 이게 지금 살이 막 지금 계속 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 입을 호강하고 있어요. 예, 목사니까 이렇게 성도님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뻐요.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정말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부딪히고요. 그 영혼이 확 살아나는 게 보여요. 그걸 보면요 너무 기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제가 이거를 가끔씩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새 가족이 이제 오면 새 가족 6주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전 교회에서는 필수 8주 양육 과정이라고 8주간의 시간을 또 따로 해야 됐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저희는 새생명 학교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복음을 이제 8주 동안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이제 한 번에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하니까 8주 하니까 꽤 하죠. 이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성경에 있는 복음을 막 나눠요. 그러면요.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여기 막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세요. 막 아내가 막 억지로 막 밀어넣어서 온 분들도 있고, 저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막 처음에는 다리를 딱 꼬시고, 손도 꼬고 이러고, 한번 강의해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전하면요. 이분들이 한 주 한 주가 달라지는 게 막 보여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막 영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꽃이 왜 보면 이렇게 슥 피잖아요. 그걸 우리 슬로비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게 보여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지금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광채, 이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못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명의 제자가 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이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 제자가 본 이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을 나누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광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잠깐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한 사람들이 막 이제 간다고 하잖아요. 뿅 간다고 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가면 이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다라, 너무나도 깊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선지자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 두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40일 동안 주야로 함께 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늘 영광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 마차와 불마를 타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두 사람과 같이 하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변화 사건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틀 전부터 나누었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결론을 지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함께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너희들 나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엿새 후에, 여러분, 6이라는 단어, 7, 그러니까 7이죠. 7일째 되는 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이 바로 7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되면 그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 영광을 맛보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초대는 단순한 고단의 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갈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 영광을 맛보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요함을 매일마다 누리고 삽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온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왜곡되어져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이 죄로 왜곡되어진 세상 속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애통함과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해결하는 완전히 걷어내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게 될 하늘 영광,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날 한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영화가 기억이 나요. 북한의 그 지하교회를 아주 잘 묘사한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가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이 돼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어떤 사람이 원래 카메라로 찍은 게 실제적으로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총살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믿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방아쇠를 당기면 이분들이 이제 총살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쭉 서 있는데 그 죽음 앞에 있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 마음을 깊이 있게 울리더라고요. 그분들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시더라고요. 그 총살 당하기 바로 직전에 주여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이 죽음 바로 뒤에 나를 맞이하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외마디 한마디 하고 총에 맞아서 다들 쓰러지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죽음 이후에 만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부르짖기 원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한날 한날도 신실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